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삶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라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나누고 있는 이 성찬의 규례, 이 성찬의 규례가 알려주고 있는 복된 현실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의 현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에서 분리될 수 없는 자로 우리들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서로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서로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자들로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잘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이 한 몸된 것에서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구원도 한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현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이제 예전과 다른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발견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교제를 나와 한 몸 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사실은 두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짧은 3, 4, 5, 6, 7, 다섯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에 걸쳐 고난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고난과 위로로 알려주시고 있고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도 고난과 위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들, 어떠한 자들이냐? 고난 중에 위로받는 자들. 그런데 그 받은 위로로 또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들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고 넘치는 위로가 우리 죄인들, 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위로, 뭘까요? 바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고, 내용이시고,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고 넘치는 위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verse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시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음번 성찬 때는 곧 뒷구절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도 없이 살 소망도 끊어진 엄청난 환난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환난을 그 위로로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주신 그 위로,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고난이 그저 자기 하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받은 고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도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위한 것이었다. 그 베네핏이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먼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로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지체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도 결국은 사도 바울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난도 그의 형제자매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연합된 자들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과 위로에 참여되었듯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위로에 참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듯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서로의 삶에도 참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뿐 아니라 위로에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가 한 몸의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온몸이 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지체가 위로를 받고 다시 굳게 서면 온 몸이 다시 굳게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또 한 지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절대 지체 하나만 건강하고 몸은 병든 이런 현실은 없습니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고난받는 것, 그 개인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한몸되어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의 고난이 되고 위로에 있어서도 그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참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면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교제도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로 성취하신 현실이에요. 한 몸의 교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로 맺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 아이덴티티, 그저 나 하나 볼 수 없다는 것, 내 형제 자매와 연결된 것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다른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위로가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이고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크므로 우리의 위로가 더욱 넘쳐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없으셨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가 건져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뭔가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 삶은 이래서 너무나 비참해. 내 삶은 이래서 너무나 불쌍해. 내 삶은 이래서 너무나 미지러블해. 여러분은 어떤 삶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잠시 동안의 어려움일까요? 그저 돈이 없어 가난하고 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정도의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현실일까요?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 그에 비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장 산과 같이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풀리면 다 괜찮을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저 그러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엄청난 부유를 소유한다고 해도 정말 병이 없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나 잘 살고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해도, 아니 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요. 그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한한 저주와 진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가장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늘 돌아보며 깨달으며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러한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참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참 위로자가 없습니다. 왜? 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요.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영원한 죄와 이 심판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애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한, 지옥 심판으로 보내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보다도 귀하신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말이 되나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싹스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까지 무한한 지옥의 심판까지 다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현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 겁니다. 천국에 영원한 참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임한 복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의라고는 요만큼도 하나도 없어서 영적으로 죄로만 가득 차 너무나 가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절망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섰을 때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퍼부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들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위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신 천국 위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어떠한 약함,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중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로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부르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주는 자들로까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임했듯이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굳게 세우는 데에 내가 겪는 고난이 쓰여지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듯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받았던 위로로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의 고난으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하심에 함께 참여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형제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받은 위로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 겪고, 그저 나 혼자 위로받고, 그저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나의 형제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으며,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내가 받는 고난과 위로, 내 형제의 고난과 위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현실입니다. 내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것에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 그래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예수님처럼 위로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위로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 달라요. 그렇죠. 뭐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시련들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위로는 같다는 거죠. 왜? 그 위로의 현실인 예수님과 천국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래 참 위로자는 누구시라고 하시나요? 이사야서 5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위로자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시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시온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현실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의 참 위로자로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참 위로자로 또 누굴 보내시나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comforter,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위로자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느냐. 삼위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위로자로 세우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부르심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위로받은 자로 발견하는 자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 같은 위로자로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위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썩어 없어질 현실로 위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말만의 생각만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기까지로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참 위로. 즉, 저와 여러분, 천국의 위로자들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영광은 세상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셨던 영광,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는 것,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게 하심으로 그 위로로 예수님처럼 서로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을 통해 내 형제자매가 굳게 세워진다는 것, 이 교회가 굳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따라오는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것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며 굳게 세우기 위해 더욱 기쁘게 고난을 받겠다 고백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교제가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우리 교회 몸된 지체들을 통해 예수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의 천국가족을 위함이요,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의 천국가족임을 가족을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기쁘게 고난에 참여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서 같은 고난을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더욱 굳게 자라가게 해주시고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쁘신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위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1장 말씀 읽고 우리 성찬의 기도에 집행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규례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성찬의 규례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찬 땅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들이 표하고 인치는 현실인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천국에서 예수님과 환상에서 먹고 마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천국 교제의 현실을 이 성찬이 미리 표하고 인쳐주고 우리로 누리게 하여주고 있으며 이 성찬상의 음식들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우리를 더욱 예수님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제게 주어진 엄숙한 의미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복음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은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교회의 교인들이 아닌 자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상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블로 교회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경을 믿는 다른 교회의 교인이신 분들 또 교인이셨던 분들은 다 이 성찬상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시고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천국 교제의 현실을 온전히 누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와 그때의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게 될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소망하시면 이 성찬상에 나와 이 현실을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교제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이루신 모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성찬상의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 잔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천국 교제가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규례를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 안에서 효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다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